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예멘의 인도주의적 휴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6일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를 방문해 이웃 국가 예멘에 추가로 6,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예산은 식량과 식수, 대피소 등이 필요한 1,600만 명의 예멘인에게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스마일 오마르 구엘레 지부티 대통령과 마하무드 알리 유수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멘 사태를 피해 지부티로 건너온 미국인 수백 명을 지부티 정부가 지원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영국 총선을 하루 앞둔 6일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노동당 에드 밀리밴드 당수가 막바지 선거 유세에 한창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5년간 영국 정부를 이끌 총리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캐머런 총리와 밀리밴드 당수가 연립정부 또는 정책연대를 통해 새 정부를 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당이 33%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노동당이 32%로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7일 총선이 이번 세대에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 알프스 산지에 추락해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프랑스 항공 조사 당국은 부조종사가 이전 비행에서도 하강을 시도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당국은 6일 보고서에서 사고기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고의로 추락 사고를 낸 것으로 지목된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는 뒤셀도르프에서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1차 비행에서도 하강과 상승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루비츠가 1차 비행 때에도 조종실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루비츠는 여객기가 바르셀로나를 이륙한 뒤 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조종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하강 비행에 고의로 이를 추락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당국은 루비츠가 문을 열라는 기장의 격렬한 요구를 무시한 채 하강 비행에 결국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6일 2억 2,200만 달러의 구제금융이자를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다음 주로 다가온 더 큰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 상환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리스는 16일 IMF에 10억 달러를 갚아야 합니다. 만일 이때까지 구제금융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리스 좌파 정부는 현재 국제 채권단들과 최근 몇 달간 구제금융 상환과 관련한 힘겨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스의 야니스 바르파키스 재무장관은 6일에도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피에르 카를로 파도완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국제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전에 경제개혁과 예산 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5일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상환과 유로존 잔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015년 1분기 생산성이 작년 대비 1.9% 하락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전분기 생산성이 2.1% 하락한 데 이어 2분기 연속으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기업들의 고용과 노동시간이 증가했지만 이 기간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시간은 1.7% 증가했지만 상품과 서비스 생산은 0.2%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겨울 한파와 서부 항만 파업, 달러화 강세, 저유가가 노동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투자 감소도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시간당 투입되는 노동력 대비 생산성을 평균 내서 집계합니다. 세계뉴스 이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5월 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대사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시작합니다. 탈북자가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한국 정부가 그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올해 첫 실시 예정인 미래행복통장은 북한 이탈 주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한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24 북한 제재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대사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5일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특별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4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을 비롯해 2차 세계대전 중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추모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특히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북한 정권을 예로 들었습니다.
And they are weakened by regimes that hold 100,000 of their citizens in prison camps, working them to death and forcing children to watch.
오늘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국 국민 수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자녀들이 부모가 처형되는 모습을 보도록 강요하는 정권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이 지키고자 했던 원칙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같이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와 통폭탄을 사용하는 정권들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2차 대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파워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We must constantly ask ourselves whether we are doing enough. Enough to defend the principles they fought.
그들이 보호하기 위해 싸운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권리가 서류상에만 존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것은 지구상에서 북한이나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범죄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국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인근 호텔에서 일본 총리실 산하 납치 문제 대책본부 주최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국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유엔 대표부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북한 인권 문제,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have no future unless it resolves.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야마타니 장관은 고령화하는 납북자 가족들과 구출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납북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라며 북한이 지체 없이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솔직하게 통보하고 조속히 납북자들을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야마타니 장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일본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면서 대북 제재를 포함한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마타니 장관은 북한 지도부가 인권 문제 해결을 향한 진지하고도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만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관한 일본과의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지도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Sustained action by the Security Council, Human Rights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to continue.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와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지난 1950년 이후 저지른 외국인 납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할 때마다 납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투명한 방식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on North Korea and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provide the families of all persons.
미국 정부는 북한이 납북자들에 관한 정보를 가족들에게 모두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북일간 양자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북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체계적인 인권 유린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제토론회에는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도 참석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적인 인물인 요코다 메구미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북한이 지난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도 가짜 메구미 유고를 보냈다며 이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국제사회가 단합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24 북한 제재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가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다만 한국 정부는 5.24 조치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지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최근 남북 공동행사 사전 접촉 승인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척을 위한 한국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여성 운동가들이 비무장지대 도보 횡단 계획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 화해를 위한 유익한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인권 유린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여성 비무장의 날은 오는 24일 걸어서 비무장지대를 횡단하겠다는 국제여성민간대표단의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 계획을 승인했고 한국통일부도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여성평화운동단체인 Women Cross DMZ, 즉 여성들이 DMZ를 넘다는 최종 승인을 받으면 평양에서 국제여성토론회를 연 뒤 24일 걸어서 DMZ를 넘어 한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여성단체들과 비슷한 행사들을 열 예정입니다. 이 운동엔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인권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 씨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 출신 메리드 맥과이어 씨 등 30명의 여성운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설립자인 크리스틴 안 씨는 지난달 유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화 구축을 위해 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So why are we walking? We're walking to invite all concerned to imagine a new chapter in Korean history.
대화와 상호 이해, 용서로 상징되는 한반도 역사의 새로운 장에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행사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여성운동가들은 또 군사 긴장의 완화를 위해서 군사비를 남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환경 보호로 돌리는 한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평화를 구축하는 모든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여러 한반도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이 이 계획에 대해 계속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국 언론들을 통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계 인권단체인 사이먼 비젠탈 센터의 아브라함 쿠퍼 부소장과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문을 통해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평화 행진이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옹호할 수 있다면서 평화와 인권 위기를 누가 조성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진정으로 평화에 관심이 있다면 선군 정치를 통해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공격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할 게 아니라 80살에서 90살의 노령이 된 한국전쟁 국군 포로들을 먼저 석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지난 수십 년간 지구상에서 북한인들보다 더 인권유린을 당한 사람들은 없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규명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북한 정권의 정책 때문이란 사실을 먼저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인도적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북한 여성들이란 현실을 볼 때 여성운동가들은 북한 여성들을 먼저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무장지대 행진이 아니라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정권의 압제 때문에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행진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지난달 워싱턴의 정보지인 넬슨 리포트에 스타이넘 씨가 먼저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읽은 뒤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이넘 씨는 입이 있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들의 도보 횡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자국민을 압제하는 북한 정권과 맹목적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건 매우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보 횡단 행사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글로리아 스타이넘 씨는 지난 2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압박을 통한 비현화 시도는 오히려 비현화의 벽이 되고 고립과 규탄, 주민과 관리들 사이의 접촉 단절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스타이넘 씨는 접촉의 단절은 더욱 단절을 가져오는 반면 잦은 접촉은 더욱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번 행사가 북한 정권을 정당화할 것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이넘 씨는 특히 단체가 최근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거듭 비무장지대 걷기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omen in particular initiate and pursue peace efforts in Ireland, for instance.
과거 북아일랜드의 종교와 지역 분쟁이 평화적으로 정착된 배경엔 여성들이 경계를 넘어 주도한 평화운동이 있었던 만큼 한반도에도 이런 여성들의 시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외교정책 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 역시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에 여성들의 도보 횡단 계획은 멋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퍼 소장은 과거 제네바 북핵합의나 최근의 이란 핵합의가 사안의 우선순위에 따라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만큼 이번 도보 행사 역시 평화 만들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초점을 달리하는 것일 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니며 다른 방편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페퍼 소장은 한반도 분단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환기하며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협상에 나서도록 돕는 상징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그런 목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미 테리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5일 VOA에 페퍼 소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죠,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여태까지 문제는 지금 북한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대화를 나누는 거 좋죠. 근데 이 그룹이 어떻게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상한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좀 맞춰야 될 때 맞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글로리아 스타인은 유명한 여성 운동가인데 여태까지 자기 인생을 전부 다 여성 운동에 바친 사람인데 그러면 그 문제를 얘기하자 이겁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여성의 권리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면 이 문제들을 초점을 맞추라 이겁니다.
차리 교수는 신뢰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을 믿고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은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조약 체결까지 주장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군과 해경이 이달 중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특수전 여단 소속 특전팀과 해병대 병력이 참가하며 기상 여건에 따라 헬기로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해군 초기함과 한국형 구축함 등 함정 5에서 6척과 해경 경비함 4척, 링스 헬기 등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6년 시작된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은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 세력을 탐색해 저지하거나 퇴거시키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정착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 미래 행복통장 사업을 오는 11월 시작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4년 만에 4만 6천 달러를 모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오는 11월 도입된다며 이를 위한 시중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6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행복통장 제도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한국 정부가 그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올해 첫 실시 예정인 미래행복통장은 북한 이탈 주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거주지에 전입한 지 반년이 지나고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근로소득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 달에 최대 460달러까지 길게는 4년 동안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매달 460달러씩 4년 동안 저축하면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 4만 6천 달러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지난해 실시한 탈북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고용 실태는 한국의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탈북자들의 고용률은 53%로 이는 한국 국민의 전체 고용률인 61%보다 8%포인트 낮았습니다. 월 평균 소득도 1,350달러로 일반 한국 국민의 3분의 2 수준으로 이는 탈북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19개월로 일반 국민들의 67개월에 비해서 크게 짧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래 행복 통장 제도가 시행되면 탈북자들의 취업률 증대와 장기 근속을 유도해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고용주에게 주던 고용지원금 등을 탈북자들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할 수만 있다면 북한에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는 북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증권가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또다시 북한을 유망한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4일 미국의 금융 전문 매체인 CNN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북한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돈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대북 투자와 관련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일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북한에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이는 1980년대 마오쩌둥 때문에 중국에 투자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사망했고 이후 덩샤오핑이 중국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듯이 북한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로저스 회장은 지난해 1월 영국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Another country in Asia that I'm extremely optimistic about. I'd put all of my money there if I could.
북한은 자신이 상황을 극도로 낙관하는 아시아 나라 중 하나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로저스 회장은 지난해 9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거듭 밝히면서 미국인이라 대북 투자가 불법인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북한이 주조한 금화를 대량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조지 소로스 회장과 퀀텀 펀드를 공동 창업해 10년간 4,200%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서울에서는 어제 미국과 한국의 외교 안보 분야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개혁 성과와 미래에 대한 엇갈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6일 서울에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국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지난해 530 개혁 조치를 발표했고 포전 담당제와 같은 농업 개혁 조치를 한 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7.5%까지 보는 학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젊은 나이에 유럽에서 공부하고 서구 사회를 직접 경험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향후 몇 년간 개혁과 개방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됐다는 일부 비난에 대해선 미한 군사훈련이 끝났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since the end of last month,
정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 남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북한의 반응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고 느낀다며 지난달 말부터 적어도 민간 부문에서 남북교류가 시작됐고 향후 몇 달간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북한 정권의 경직성 때문에 더 이상의 개혁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대조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북한 사회가 갈수록 시장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는 반면 정권은 여전히 경직돼 있는 모순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한 내 뭔가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And in any society when you have the politics moving in one direction,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정치와 사회 영역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결국 그 나라는 깨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런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 문제가 과거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부각됐지만 지금은 북한의 위협과 내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한 분단 유지 비용의 증가와 통일 비용을 비교하는 실용적 관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현상 유지에 치중해온 중국의 대북 정책이 시진핑 정권 들어서도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는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과 핵 확산을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우려와는 다른 차원이라며 여전히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China is They're probably very frustrated with regime in Pyongyang.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매우 답답하게 느끼겠지만 앞으로도 북한 정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선에서 지원하면서 현상 유지에 힘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슈라이버 전 부차관보는 또 중국 내에서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20개 이상 갖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설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중국의 대북 접근법이 바뀌는 계기가 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대법원은 북한의 대남 조직인 EEO 국과 접촉해 한국 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족춘폐 출애 전식령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진보예술단체인 출애 대표인 전 씨는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소속 인사이자 북한의 공작원인 박모 씨에게 포섭돼 지난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북한 EEO국 공작원을 만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이와 함께 옛 통합 진보당원으로 있으면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맞춰 인터넷에 충성 맹세문을 작성하거나 통합 진보당의 당직 선거와 관련한 기획파 갈등 상황 등을 박 씨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남북한은 통일에 앞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 북부 지역에 통일 경제 특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한국 국회에서 열린 통일 경제 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성규 교수님의 진행으로 종합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 북부 등 북한과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특구 내 북한 주민 방문과 접촉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 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는 6개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으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발전의 제한을 받아온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통일기반 팀장 김성수 씨의 설명입니다.
경기도에서 그 통일경제특구법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저희 경기도는 남부 북부 지역이 있는데 경기 북부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북한과 인접 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에 그 위치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저희 경기 북부 지역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큰 하나의 힘을 얻는 그런 게 계기가 된 겁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최용환 박사의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및 효과, 국회 입법조사처 이승현 입법조사관의 통일경제특구 입법 현황과 쟁점에 대한 기조 발제 뒤에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방안이 논의되는데요. 먼저 경기연구원 최용환 박사의 발표 내용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개성공단 1단계인 300만 평 정도의 규모, 그리고 현재 개성공단의 규모인 한 100만 평 정도의 규모로 계산을 하면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100만 평 정도를 했을 때 생산 유발 효과가 경기도만 6조 4천억 정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조 5천억 정도, 취업 유발 효과는 약 5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통일경제특구 입법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한 국회 입법조사처 이승현 입법조사관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현재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일특구법이 적정적 주민들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추진한 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야의 어떤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설치의 통일특구 현실 설치의 어떤 현실성 문제가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컨대 통일특구를 설치할 곳에 할 경우 이곳에 그 제일 상징적인 의미를 두었던 것이 북한의 노동자를 데려와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하겠는가?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 북부시군 시장과 군수, 도의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참석한 사람들은 통일특구를 만들면 발생할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이점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그 낙후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조금 더 삶의 질이 나아지고 또 평화로워지고 또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동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접경 지역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 평화와 구체적인 그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안보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일반 경제 특구법과 좀 더 다른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수준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경제특구법이 사실상 이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게 그 접경지역 지원 그 특별법이 생겼는데 명칭은 특별법이라고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특별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다 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뭐 군산시설보호법에 다 하위법으로 돼 있어서 이 접경지역이 개발이라든지 무슨 뭐 기업 유치라든지 다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경제특구법을 하면서 사실상 그 적경지역지원법에 그게 상위법, 특별법이니까 그게 다 그 안에 담을 수가 있는 법인데 그게 특별법이면서 그 안에 담지를 못했으니까 개별법으로 다시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경지역 시군이 이제 이번에 뭐 광복 70년, 분단 70년 그러면서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문제기 역할을 했는데 경제가 낙후가 돼 있으니까 적경지역이 어떻게 보면 통일 경제를 위하는 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법 제정을 통해서 경기 북부 그리고 적경지역 시군도 좀 더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법 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라고 지난주에 KBS에 그 미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마 강의를 하시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아마 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언론에서 많이
한편 접경 지역 지자체들은 통일경제특구 관련 다양한 구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파주시 LCD 중심의 특구, 고양시 JDS, 그러니까 장항, 대화, 송포동 지구와 연계한 특구,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지구, 김포시 남북교류협력단지, 인천시 개성 연계발전 전략, 강원 철원군 평화시 건설 등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진아, 윤후덕, 김영우, 정문헌, 김현미, 한기호 등 국회의원 6명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0분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영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 해군군함 두 척이 사상 처음으로 흑해에 진입했습니다. 영국 총선거가 7일 실시됩니다. 미국과 쿠바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50년 만에 재개됩니다.
네, 오늘은 중국 군함 흑해 진입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중국 해군 북해함대 소속 미사일 호위함인 웨이팡함과 린인함이 지난 4일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 흑해로 진입했다고 중국과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국 군함들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할 때 관례에 따라 터키 국기를 개양했으며 함상에서 우호의 표시로 예포를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군함이 흑해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스포러스 해협을 설명해드렸는데요.
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은 상당히 그 전략적 요충지에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흑해도 상당한 그 국제적인 그 요충지입니다. 흑해는 지도를 보시면요. 남쪽은 터키, 서쪽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북쪽과 동쪽은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연방 등에 둘러싸여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네.
특히 흑해는 군사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해군과 러시아 해군이 마주하고 있는 상당히 민감한 바다입니다.
그렇네요.
중국 군함이 이곳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네. 그럼 중국 군함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서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러시아 국방당국은 흑해에 진입한 중국 해군 군함들이 오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전의 군항인 노보로시스크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그 두 군함은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기항한 뒤 9일 모스크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이 열릴 때에 맞춰서 러시아 흑해함대와 해상에서 퍼레이드, 그러니까 일종의 관함식을 벌일 예정이고요.
네.
이후 중국 군함들은 흑해와 연결된 지중해로 이동해서 러시아 해군과 중국, 러시아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간 합동 군사훈련이 중국 군함이 흑해에 진입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2차 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이 열릴 때 해상에서 그 퍼레이드를 열릴 예정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합동 군사훈련인데요.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 해군이 지중해에서 해상연습 2015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에는 공중방어, 또 대잠수함 훈련 등 해상방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 훈련들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뭐 이번에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데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죠.
네, VOA가 여러 번 보도드렸습니다마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몇 년간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에는 처음으로 지중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고요. 이 훈련에 중국의 4,000톤급 호위함인 옌친항과 러시아의 25,000톤급 핵추진 미사일 순양함 표트르 벨레키함이 참가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동중국 해에서도 훈련이 실시했는데요. 해상연합 2014 훈련을 실시했고요. 곧 지중해에서는 해상연합 2015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두 나라 해군이 동해 쪽 러시아 해역에서도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훈련이 실시되나요?
동해 쪽, 그러니까 그 한반도 인근에서도 그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오는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맞는 9월에 지중해 훈련과 유사한 중국과 러시아 간 해상합동훈련이 동해 쪽 러시아 해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뭐 그런가 하면 중국 군함의 흑해 진입이 무기 판매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중국 군함이 이번에 흑해를 거쳐 러시아로 간 뒤 지중해에서 합동 군사훈련하는 것은 두 나라 간의 그 정치 군사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의 군함의 성능을 과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중국 군함들을 구매하는 데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잠수함 건조에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냉전 시절 이후 군함 건조 부분에서는 중국에 크게 뒤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죠. 영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간 영국을 이끌어나갈 새 정부와 총리를 뽑는 선거가 7일 영국 전역에서 실시되는데요.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언론사들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선거에는 하원의원 650명을 뽑게 됩니다. 650개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 한 명씩,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데요. 집권 보수단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지 아니면 제1야당인 노동당이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양당은 막판 유세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국 총선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역시 경제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선거 쟁점인데요. 지난 5년간 유지되어온 재정 긴축 기조에 대해 불만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보수당은 경제 회복과 재정 적자 축소를 성과로 내세우면서 정권 연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당은 파탄난 서민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정권 탈환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뭐 이곳 미국에서도 선거에서는 경제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죠. 이번 영국에서 투표 결과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누가 승리할지 한치 앞을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라는 말이 영국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일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보수당과 노동당이 34%, 그러니까 똑같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같은 날 또 다른 여론조사도 실시됐는데요. 보수당과 노동당 지지도도 34%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지지율을 의석수로 환산하면 보수당이 276석, 노동당이 272석,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52석, 자유민주당이 24석, 웨일즈 독립당이 3석, 영국 독립당이 3석, 그리고 녹색당이 한 석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뭐 추정치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하지만 결국 투표가 끝나고 뚜껑을 열어봐야지 승자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워낙 백중세인데요. 보수당과 노동당의 치열한 접전을 펼친 까닭에 투표 결과는 8일 새벽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누가 승자가 돼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기가 힘들 것 같군요.
그럴 공산이 큰데요. 그 영국 의회를 장악하려면 650석 가운데 과반수인 326석을 얻어야 합니다. 또 노동당이나 노동당 누가 승리하든 그런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누가 승리하든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수당과 노동당이 어느 세력들과 협력해 연립정부나 정책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쿠바로 가보죠. 미국과 쿠바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재개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5일 쿠바행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아바나 페리 파트너스와 바하 페리스 등 적어도 4개 업체에 대해 여객선과 화물선의 쿠바 운행이 허가됐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과 수억 달러 상당의 화물이 미국과 쿠바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 쿠바 사이의 여객선 운항이 재개된 것은 50년 만의 일입니다.
네, 미국과 쿠바를 잇는 선박 운항이 중단된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였나요?
지난 1960년대 초였는데요. 미국은 지난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당 정부를 수립한 지 2년 만인 1961년 1월 쿠바와 국교를 단절했고요. 이에 따라 자연히 양국 간 선박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네, 50여 년 만에 다시 미국과 쿠바 간 백길이 열리는 셈인데 언제쯤 선박 운행이 시작될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9월이나 10월께 미국과 쿠바 간 여객선과 화물선 운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허가는 났지만 미국의 다른 당국과 쿠바 정부의 허가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또 그 밖에도 양국의 규정에 맞는 운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회사 가운데 하나인 바하 페리스는 이날 뉴욕타임스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요. 정원 1,000명인 여객선을 일주일에 서너 번가량 운행할 예정이라며 왕복 요금을 2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선박 운항 허가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역시 미국과 쿠바 간 인적 물적 교류가 급격히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또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 비용이 크게 줄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미국 여행객들이 쿠바를 방문하는 데 드는 비행기 요금이 왕복에 최소 400달러 이상입니다. 아울러 쿠바를 여행하는 쿠바계 미국인들은 보통 대형 텔레비전과 자동차 타이어 또 식품 등 화물을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에 따라 그 수화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여객선과 화물선 이런 선박을 이용하면 이런 수화물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쿠바로 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직 미국인들의 단순 여행 목적의 쿠바 방문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방문을 비롯해 공무원과 최역인, 예술인 등 미국 정부가 허용한 미국 시민만 특별 허가 없이 쿠바 방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쿠바 여객선 운항 허용 조치는 양국 간 국교 정상화 선언 이후 여행 자유화 확대 조치의 일환인데요.
네.
앞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화의장은 지난해 12월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쿠바의 무역과 금융거래 제한을 대폭 완화했고요. 또 여행 자유와 확대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달에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고요. 두 나라는 현재 각각 양국의 수도 그러니까 워싱턴 DC와 아바나에 대사관을 재개설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쿠바에게 좀 더 해보죠. 쿠바의 카스트로 의장이 로마 교황청을 방문한다고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로마 교황청이 발표한 소식입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화의장이 오는 10일 로마 교황청을 방문합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바티칸의 교황 집무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비공개 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카스트로 의장은 9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승전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길에 바티칸에 들를 예정입니다.
네, 교황도 쿠바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오는 9월 쿠바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앞서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코 중재를 시도하는 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발생한 독일 여객기 추락 사건 관련 소식 살펴보죠.
네, 지난 3월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서 추락해 150명의 사망자를 내긴 독일 저머닝스 여객기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네.
당시 VOA가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사고를 일으킨 부조종사가 사고 이전에 앞선 비행에서도 하강, 그러니까 비행기 추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프랑스 항공사고 조사국이 6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사고 여객기는 독일 뒤셀도르프를 출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갔다가 다시 뒤셀도르프로 돌아오는 길에 알프스 산맥에 추락을 했는데요. 사고기 블랙박스, 그러니까 비행 조종 장치가 담긴 장치죠.
네.
이 블랙박스 비행 기록을 판독한 결과 먼저 뒤셀도르프에서 바르셀로나로 운행할 때에도 기장이 조종석을 비운 사이에 문제를 일으킨 루비츠 부기장이 자동 조종 장치를 30m 고도까지 수차례 낮추는 등 하강과 상승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고를 낸 부기장이 바르셀로나로 가는 도중에 급강하 예행 연습을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기장이 그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의심이 신뢰를 얻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루비츠 부기장이 기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종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마다 하강 비행을 시도해 마치 회항 중 추락사고에 대한 일종의 예행 연습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독일의 신문 빌트지는 5일 프랑스 항공사고 조사위원회에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츠 부기장은 사고 당일인 지난 3월 24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한 비행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몇 분간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하강시켰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네, 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중간 보고서죠. 언제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가요?
네, 이번에 나온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 보고서고요.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앞으로 1년쯤 지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7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 늦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5도 예상됩니다. 신의주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7도. 해주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19도 예상됩니다. 함흥 흐리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1도. 청진도 흐리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18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2015년 5월 7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선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에서 주요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고요. 이어서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주간기획, 미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미국은 지금 보내드립니다.
We made a song, and it was originally that song that we figured out.
사실 영화보다 노래를 먼저 만들었는데 백악관 학생 영화제가 있다는 걸 알고는 이 노래를 바탕으로
이어서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 논평, 세계 뉴스까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지금까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하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